같은 본문 창세기 3장 9절에서 14절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설교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3장이 들어오면서 사탄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사탄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죄악의 씨앗을 심어놓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과 그리고 인간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적대감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적대감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전쟁과 싸움이 난리가 그치지 않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인데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서도 또 피조물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데 너 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거든요. 너 왜 도대체 이거를 먹었느냐? 너는 왜 먹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아담에게 했던 질문과 지금 연관이 되어지고 있어요. 아담에게는 제일 먼저 뭐라고 물으셨는가 하면 너 이거 왜 먹었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치사하게 남자가 여자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날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뭐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적대감을 갖고 있고 또 인간에게 자기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넣으면서 적대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자에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또 왜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아담은 너 때문에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는 왜 먹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헷갈려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갯돈 생각하느라고 잠깐 헷가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얘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뱀에게 이제는 전가하는 겁니다. 그 변명을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것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죄악을 짓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인간이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의 가장 근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아담은 하나님이 왜 먹었느냐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먹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여자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뱀이 먹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정말 먹고 싶거든요. 하나님 저 이거 요번에 딱 한 번만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물어보고 먹은 사람이 있다 없다.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은 에이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속임수, 모든 거짓말, 모든 속임수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그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에돔 족속.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또 에서가 누군지 이것도 찾아가야 되는데 성경 퀴즈대회 한번 할까 싶어요. 이 에서는 누군가 하면 야곱의 형이에요. 쌍둥이 형이에요.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고요. 이 에돔의 말뜻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은색이라고 하는 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에 가면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경고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지형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은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자기네들은 undefeated, 결코 누구도 자기를 멸망시킬 수 없는 곳에서 자기들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가 오늘날에는 어느 지역인가 하면 요르단의 남부 지역이에요.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저렇게 붉은 산이고요. 붉은 바위산인데 붉은 바위산에 사는 곳이 어딘가 하면 높은 곳에 구멍을 뚫고 동굴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에돔 족속을 공격하러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길이 외길이랍니다. 그래서 그 외길을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걸 저기 뭐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페트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페트라라고 치면은 사진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페트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기 레드락입니다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밸리 오브 파이어입니다라고 하면 믿을 만한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라스베가스에서 사는 우리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저렇게 높은 동굴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라고 날마다 거만하고 날마다 교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6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우린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뽐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동굴 높은 절벽에 지금 해놓은 거죠.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 족속은 결국은 멸망을 해요. 끌어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서 에돔 족속에게만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바벨론 족속을 향하여서도 경고하고 있고 거기에는 애굽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 나라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요. 남쪽 유다는 나중에 멸망을 하는데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이 시기는 멸망하기 30년 전이에요. 이제 멸망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교만하다.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교만은 무엇인가 하면 저 나라가 아무리 세다고 상관없어 우리는 더 세.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명령을 했든지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이유는 벌을 받았던 이유는 뱀에게 속아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비비고 또 다시 찾아봐도 3장 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도 저주를 받아요. 인간의 저주는 조금 있다가 우리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1차적으로 뱀을 향하여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뱀에게만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뱀과 다른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뱀과 피조물에게만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도 저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뱀이 사탄의 도구 으로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결국에 가서는 이제 멸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뱀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4절 끝에 부분에 중간 부분에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뱀아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 다른 짐승들보다도 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은 다른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저주의 대상에는 짐승들에게만, 가축들에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는데 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땅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한 2, 3주 있다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17절과 18절에 가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나무를 내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남자는 그냥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종일토록 수고하고 이제 조금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삽질하고 살아야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정말 잘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20절에서 22절인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그러니까 피조물도 지금 종살이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도 종살이를 하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플라스틱 때문에 이 지구가 힘들어한다는 얘기 많이 듣지요. 쓰레기 문제.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는 이제 식당을 가게 되면 음료수를 마실 때 그 빨대를 달라고 안 그래요. 빨대를 안 달라고 그러고 일단 마셔보려고 그러는데 어떨 때 불편하기는 해요. 이렇게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많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빨대가 없이 마시려면 좀 불편하기는 한데 될 수 있으면 안 마시려고 그러고요. 커피숍을 가게 돼도 이제 컵 같은 거, 머그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10번 시도했을 때 딱 한 번 정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연말이 되기까지 한 5번 성공 확률이 50%가 되기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왜 세상이, 왜 이 땅이, 이 자연이 이렇게 신음하느냐고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동식물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자연의 만물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 피조물과 더불어서 적대감을 가진 거예요. 악의를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피조물들이 인간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 피조물에 대해서 어떨 때는 쫄아요. 어떨 때는 겁을 먹어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 집 뒷산에 이제 혼자서 산행을 하게 되는데 일반 레드락이나 다른 데처럼 트레일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 데가 아니라 그냥 야산이에요. 막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한번 올라갔을 때 막대기 하나 가지고 올라갔는데 내려오다가 사막 거북이가 턱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봐야 사이즈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막 거북이가 고개를 딱 치켜들고 저를 쳐다보는 순간 저는 얼음이 되는 거죠. 근데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겨요? 제가 이기잖아요. 그런데도 어는 거예요. 그런데도 쫄았어요.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 적대감이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 집 강아지가 저를 향해서 이러고 쳐다봤다면 그냥 어서 와 그러고선 반가웠을 텐데 사막 거북이가 딱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생긴 이유가 바로 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들을 야단을 치시고 벌을 내리실 때에 동물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맹수들을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예가 있다면 사자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13장에 가보면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저 정목사 오늘 또 말을 함부로 하네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늙은 선지자 한 분이 계셨어요. 늙은 선지자 한 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라. 내려갈 때까지 이 일을 마칠 때까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어디 들리지도 말고 그냥 곧장 가서 일을 행해야 된다 그래요. 내려가고 있는 동안에 젊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선지자를 만났는데 어느 한 집을 지나가게 됐는데 젊은 선지자가 어르신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젊은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하나님은 나에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마시라고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는 아니다. 그래서 안 먹고 그냥 내려갔고 젊은 선지자는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마셨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젊은 선지자, 거짓 영을 받은 자예요. 성경에 거짓 영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를 사자가 와서 물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늙은 선지자가 나중에 그 옆에 서면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실생활 속에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와 싸우는 인간의 모습. 그것도 바로 인간의 범죄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탈출을 했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갑니다. 40년을 지나가고 있는 광야 시절에 이 백성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시나요? 불뱀을 보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독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고 그리고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봐야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고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있죠. 황충, 다시 말하면 메뚜기, 메뚜기 떼를 그냥 확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겼느냐 이 말입니다. 왜 서로가 보면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죽이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성경 전체에는 인간을 향한 저주의 이야기가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단어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꾀다, 속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지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갖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싸우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서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긴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인데 그 죄의 성향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속이는 것과 저주가 거의 항상 묶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때 모습을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임수, 여기서 오늘 14절에 말하고 뭐라고 13절에 이야기했던 뱀이 나를 꿰므로라고 했던 바로 이 단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런데 뱀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인간의 죄의 형태를 몇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어떤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가 하면 은밀한 죄를 짓습니다. 속이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은밀하게 짓는 죄악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에서 은밀하게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화를 내시고 경고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오경 중에 맨 마지막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조금 독특한 책인데요. 어떤 책인가 하면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독거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경계하고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 겁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과거를 치러 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나이 14살부터 시작해서 그냥 18살, 어떤 늦게는 뭐 20살이 넘은 사람이 이제 과거를 치러 가기도 하잖아요.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한양으로 올라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 전날 밤에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한 달 전에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떠나는 날 아침 이른 새벽에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겁니다. 다독거리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은밀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명기 27장 15절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하나님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하면서 은과 금으로 만든 것을 받아 갖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다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 다 쓰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차후에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몰래 우상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확답을 듣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에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몰래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은밀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밀한 죄가 우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쭉 나열하는 것이 있어요.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볼게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의 땅에 경계표를 갖다 옮기는 사람. 오늘날처럼 지적도가 있어가지고 뭐 시청에 들어가고 카운티 정부에 들어가서 우리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지도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거야? 그러면서 대충 말뚝 박잖아요. 말뚝 박고 경계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밤에 몰래 옆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쑥 빼가지고 안쪽으로 쏙 한 10보 정도, 10걸음 정도 갔다가 몰래 갖다 집어넣고 1년에 한 번씩 10걸음씩 해서 몰래 줄여가는 것, 그게 은밀한 거예요. 그거는 밤중에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아라, 은밀한 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또 소경으로 하여금 자기의 길지를 제대로 가지 못하게, 내 소경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서쪽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방향을 탁 해놓고 여기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미슬레드 하는 사람, 잘못 인도하는 사람, 그거는 안 보이는 데서 하는 죄악들이에요. 또 있어요. 빈곤한 사람의 소유물을 탈취하는 사람, 몰래 훔쳐가는 사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율법에 금지한 성행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절대로 해서든 안 되는 성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은밀하게 치르는 사람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대놓고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숨어서들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은밀한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증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비밀이 이웃을 상해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증거인멸, 증인인멸시키는 것, 이거 몰래 갖다 없애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짓을 행하려고 뇌물 갖다 주는 것, 뇌물 주면서 나를 위해서 쓰세요, 저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도 은밀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것, 은밀하게 저지르는 죄악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은밀하게 짓는 것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은밀하게 짓는 죄악이 없으십니까?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부모 모르게, 자식 모르게 저지르는 죄악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속임수는 어떤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계명에 불순종하는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은밀하게 죄 있는 것도 죄고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것이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지키고 싶지 않아요. 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겉으로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않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가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저자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하면 저주를 받고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28장은요 긴 장이에요. 근데 앞에 부분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뒷부분에는 저주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나누어지는 기준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복이 있으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서서도 복을 받고 앉아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 밖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집에 있는 그 가축까지도 짐승까지도 복을 받겠다. 조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 그 이야기를, 축복의 이야기를 쫙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저주가 이를 테니 앉아도 저주를 받고 일어서도 저주를 받고, 저주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 숨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또 이렇게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은밀한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거짓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가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토해내실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인데 말라카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써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제사에 대해서 많이 책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하면 흠없고 점없는 겁니다. 그 사이즈가 크냐 적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결한 걸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쩔뚝거리는 거, 흠이 있는 거, 더러운 거, 그냥 값으로 따지면 싼 거, 그거를 가지고 오면서 제사장에게 돈 주게 쑥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적합하다라고 인정하고 그거를 제물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죄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조그마한 공간에서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믿잖아요. 정목사에게 예배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거룩한 모습으로 와 있지만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과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오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다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주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온 나라가 내 것을 가지고 도둑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도둑질에 표현하시는 것이 십일조와 봉헌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굳이 십일조를 안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십일조 헌금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십일조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십일조는 더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라는 이 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또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뭐 헌금해야 된다. 제가 지금 저 헌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의 기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맞습니까? 아멘이 없으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 몸뚱아리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셨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10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10의 1조를 드리면서 그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 사세요. 아쉬워서 달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헌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단순하게 10분의 1만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입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한동안 교회들은 10의 1조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 그랬는가 하면 특별히 유럽에서 되어진 일들인데요.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정부가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국가가 월급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미 옛날에 지어놨기 때문에 몰개지 페이먼도 없어요. 굳이 들어갈 만한 돈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목사의 사례비를 주므로 월급을 줌으로써 교회를 간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절하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목사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다시 10의 1조를 하게 됩니다. 그 10의 1조를 하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결심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여러 가지의 헌금의 제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10의 1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헌신과 교회가 그 11조를 통하여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본연의 임무를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드리는 즉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10의 1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온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진짜 도둑질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없지만 교회에서 헌금을 횡령을 하고 회비를 횡령하고 그런 모습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도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금이 횡령되어지고, 그래서 심지어 목사도 교회 예산 안에서 쓰는 겁니다. 목사가 자기 멋대로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교회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바라기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바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이에요.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감을 갖게 되었고, 높고 높은 담벼락, 허물래야 허물 수도 없고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도 없는 담벼락이 만들어졌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과 난리에 소문이 있는 거고요. 인간과 자연 환경, 피조물이 계속해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허무느냐예요. 이 높고 높은 이 벽, 이 담벼락 어떻게 허물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허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허물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쏟아져 있는 이 저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렀던 이 은밀한 죄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이 죄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예배를 드렸던 이 죄를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저주는 어떻게 피할 것이며 이 담벼락은 어떻게 허물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시고 우리에게 조화를 이루게 해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졌던 담을 허물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이, 성도와 성도가 화목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유 만물을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을 가지고 적대감을 무너뜨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왔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감 되었던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